오늘은 우리가 일일 부흥회로 신년 첫 일일 부흥회로 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도 역시 이번 한 달 동안 똑같은 말씀 본문 가지고 전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Romans chapter 12, verse 2.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예, 2절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올 한 해 표어인 마음을 새롭게 하라의 본문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예 외우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침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손에 안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분별할 수 있으면 수지 맞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더군다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그 첫 출발은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은 누구를 찌른다고요? 내 자신을 찌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을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내 몸이 피폐됩니다.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결국 나를 찌르고 나를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어요?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고 그랬어요. 분노하는 마음. 자, 근심은 나를 찌르지만 분노하는 마음은 누구를 찌른다고요? 내 이웃을 찌르게 돼 있어요. 분노하면 내 이웃을 찌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심은 나를 찌른 마음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나 근심을 많이 하는 시대고 4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병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아야 될 뿐더러 분노하는 마음,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역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 이것이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분노하면 남을 찌르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어서 결국 이 세상이 너무나 황폐하게 되는 치명적인 마음의 병이다. 그래서 그 분노함을 버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심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평하는 것이 너의 뜻이라 말씀하셨고요. 분노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오래도록 둘 것이 아니라 해가 지네 풀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들이 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된 마음 여러 가지의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어떤 토픽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뉴스 또 미국 뉴스 세계 뉴스를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아주 글로벌화된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세계의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학교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유식한 시대가 아니고요. 인터넷이나 어떤 이 메디아만 잘 활용해도 누구든지 유식하게 되고 전문적인 웬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접하게 되는데 요즘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그러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얼마 전에 아베 수상이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인 경제를 위한 어떤 그런 모임에서 이대로 가다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두 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일찍이 해왔던 것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번에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 중요한 관료가 일본에 방문을 해서 그런 말 이제 하지 말고 중국과 한국과 자꾸 이렇게 갈등을 빚지 말고 좀 새로운 관계를 할 것을 아주 강하게 주문을 하고요. 일본 수상이 일본 관료들이 야스쿠니에 가서 참배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하는 그런 법이 다 미국에서 통과가 됐어요.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분위기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마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 두 대가 일본에 배치를 하는 그런 회의까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분이 국회 청문회 나가서 남과 북한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소견을 말하기도 한, 그래서 동북아시아라고 그러죠. 소위 거기를 동북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화약고와 같은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이 또 한국과 일본이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새 이렇게 관계가 계속 굳어지고 경색되고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어떤 말을 높은 정치인들이 힘 있는 정치인들이 마구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간 데에는 긴 세월 동안 멀게는 한 100년 전부터 가깝게는 한 50년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지나간 100년 동안 그 동북아시아에 일어나면서 결국 이것이 치유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해서 점점점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은요 이 무기가 발달할 대로 발달을 해서 요새는 총 한 방을 빵 쏴도요 한 사람 죽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요새 총이 그런 총을 만들었더라고요. 총을 빵 쏘면 그 총이 팍 총알이 파편이 퍼지면서 그 일대에 있는 한 7, 8명이 같이 죽어요. 총만 한 발을 쏴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무기의 시대입니다. 전쟁을 하면 그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고요. 한 나라 몇 나라만 망하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려버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 크지 않은 나라,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 어쩌면 그보다도 작은 경제 규모의 나라가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흔들려요. 스페인이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흔들려요. 세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저들의 마음이 서로 굳어지고 굳어져서 서로를 향해 전혀 불쌍한 마음, 안 된 마음,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면 글쎄요, 전쟁이 안 날이라는 법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러시아 소치에 있는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그런 민족이 러시아에 아직도 속국으로 있는데요. 자기들을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이 동계올림픽에 오는 관광객의 선수가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우리가 공격할 거다, 테러할 거다, 이렇게 아예 동영상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벌써 어떤 기차역을 폭발을 시키고 자동차를 폭발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소치라고 하는 그 동계올림픽이 벌어지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태국 오늘 뉴스도 보니까 태국이 반정부파, 친정부파 나뉘어가지고요. 서로 뭐 서로 죽일 듯이 서로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정치인 한 명이 총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집트도 군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국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소말리아도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시리아에 보니까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떤 조그만 아이가 폭탄을 맞고 부서져 내린 건물 더미에서 수십 시간 만에 구조되는 장면이 탭 토픽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무려 공식적으로 13만 명이 시리아의 내전으로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유민이 되어서 떠돌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고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러시아나 태국이나 이집트나 소말리아, 시리아처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를 이제 양극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져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져요. 그래서 어느 뉴스에서 제가 어떤 그 경제인들 상인들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물건을 아주 비싼 물건을 갖다 놓든지 아주 싼 물건을 갖다 놔야지 그 중치에 있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져 갖고 더 비싼 걸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또 각박해지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아지기 때문에 더 싼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치의 어떤 물건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은 더 심화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갈등이 더 커가고 미움이 커가고 전쟁과 난리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이러한 세대가 나타날 것을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목조목 예언된 말씀들을 들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놓고 볼 때에 대부분의 예언된 말씀들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왜 구약이에요? 오래된 약속이에요. 성취된 약속이에요. 무엇이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나셨죠.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누가 오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신다고 그랬으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히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이게 좁은 것, 작은 것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신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 분명히 오는구나. 원통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세대가 오는구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오는구나. 이거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고 인자가 없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예수의 마음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예언이 적중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오실 거라고 또 한 번 오실 거라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일어날까라고 예언된 말씀이 예언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반하고 부모를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것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시대를 뭐하라? 대비하라 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할지도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그 오실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사납고 절제하는 이런 미움과 갈등이 난무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그런 시대를 어떻게, 그런 세대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역시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한번 자기 가슴을 한번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해볼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대의 갈등과 미움과 사나움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누구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고장난 땅을, 고장난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란하고 혼란하고 그러한 세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북아의 러시아의 저 중동 땅에, 저 북부 아프리카에, 저 동남아시아에 곳곳에 불어닥치고 있는 소란하고 혼란한 세상, 그리고 사나워지고 굳어지는 마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세상도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고 정말 그 마음들이 묵은 땅처럼 돌처럼 굳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런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반포기의 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돌뿌리에 꽈당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죠? 네?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참 절실할 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냐? 입술을 떼면서 나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파요. 그리고 입이 떼어집니다. 그럼 누가 달려가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뭐하다? 예, 엄마는 강합니다. 월남전 때 어느 그 월남인 모녀가 미군의 집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일방통행길인데 논 사이에 난 길이라. 근데 배트공들이 나타나서 막 총을 쏘아댑니다. 미군들도 놀라서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이 엄마가 보니까 이래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차에서 내려가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 무거운 쇠덩이 집차를 들어서 360도 돌려놓은 거예요. 이 미군 병사들이 보고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요? 이 책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뭐하다? 강하다. 이 시대가 총체적인 난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치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사나워지는 이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가운데에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뭘 하라고 그래요?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키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버전하고 좀 틀린데 제가 좀 더 쉬운 버전을 찾아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다른 성경에는 일치하는 마음을 이렇게 들었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따라해 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나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말씀이나 다른 보면 에스겔 3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갈등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서로가 사나워져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미움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고치는 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딱딱하게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들이라서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돌같이 굳어버린 이 마음을 제거해내고 갈아엎어버리는 이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하나님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화감동받지를 못하고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고 주여 다 싫습니다. 다 밉습니다. 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게 손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 돌처럼 딱딱이 굳어진 마음, 전혀 은혜가 없고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새로운 결단이 없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짓밟아요. 계속 짓밟아요. 이러한 일 저러한 일로 우리를 계속 밟아대요. 바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갈등을 겪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손해나게도 해서 자꾸만 우리를 짓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쉼을 쉬지를 못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마음이 별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이 100% 맞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1995년도에 12월 달에 왔습니다.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2월 달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게 여러분하고 지금 지낸 지가 벌써 꽤 돼요. 그렇죠? 거의 20년이 돼갑니다. 그때 왔을 때 미국 경제 좋았습니다. 세계 경제 좋았어요. 한국 경제도 좋았고. 그때 우리 교인들 보면요, 막 집들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막 세 채 사는 분이 있었고요. 가게를 막 두 개씩, 세 개씩 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여유로웠어요.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요, 자원하는 분들 많았어요. 물론 교회가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훨씬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안채 지키기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가끔은. 사업 하나 그거 하나 지켜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때가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고지서를 보고 깍 하고 놀랐어요. 생활비 학비 다 해갖고 이 녀석 5만 불, 이 녀석 5만 불 1년에 그 둘 합치면 얼마예요? 10만 불. 깍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여호와를 찾을 때가 되어서 기도했어요. 후회가 되는 면도 있고요. 뭐 이러저런 복잡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조매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만큼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침례교회 목사라고 조금 더 주시고 나라에서 보태주시고 학교 자체에서 좀 보태주시고 집안의 어른들이 보태주시고 이 모양 조명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 저희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방치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 생각하고 이렇게 달라요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제 인생은 상당히 피폐해지고 아마 큰 빚을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것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며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듣고도 늘 즐거워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동받고 그래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그 결단이 일어남과 동시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00배 할 때 아멘 한 분은 100배 받을 거고요. 60배 할 때 아멘 한 분은 60배 받을 거고요. 30배 할 때 아멘 한 분은 30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빨라서 나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할걸 하는 분은 조금 기다리세요. 마음에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애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경을 해서 돌 같은 마음을 걷어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가 없고 결실이 없어 풍족하지를 못해. 좋다가 말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잠시 즐겁다 말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잠시 즐겁다가 횡하니 은혜가 달아나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거에 인생이 잠깐 흔들린 거에 그냥 자빠지고 넘어져서 나는 할 수 없나 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 새로운 부드러운 흙으로 어떤 씨라도 심기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한 말씀 들었지만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여유가 있으면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풍족해지면요, 여유가 생겨갖고요, 허허실실해댑니다. 예민해지지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분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나 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돈에 여유가 없는 분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풍요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욕을 해도 웃습니다. 허허허, 그래 봤자 난 많이 있어. 누가 많이 뺏어가는 것 같아도 허허, 그래도 난 많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손에 사탕이 하나씩 있으면 사탕 하나 줄래? 그럼 절대 안 줍니다. 그렇게 목사님 했던 꼬마들도요, 자기 손에 사탕 하나만 있으면 그것 좀 달라면 절대 안 줘요, 애들이. 근데 봉다리채 갖고 있으면요, 하나 줍니다. 그리고 고마우면요, 두 개, 세 개 빼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멍멍이들도 보면 힘센 놈이 이렇게 먹다가 지가 보기에 많으면요, 쓱 비켜줍니다. 그럼 우리 누렁이가 먹성이 좋거든. 지 거 다 먹고 비켜주면 얼룩이 바빠에 가서 또 고개 쳐박고 막 먹어요. 짐승의 세계도 여유가 있으니까 나눠주더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유가 있으면 허허실실 이게 나눠주고 평화롭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라도 얻기고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고 원통해지고 그 원통은 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전에는 은혜가 되지 않던 것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결단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결단되어지고, 용기가 나지 않던 것들이 용기가 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어 뽑았더니, 그 발걸음을 내어 뻗었더니,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했더니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 엎느냐, 그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엎어서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느냐, 다시 말씀대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바꿔 놓느냐, 어떻게 주님 앞에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하여 들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굳어진 마음이 있거든 그것이 변화를 받아 부드러운 마음, 좋은 심령으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았다고 하면서 세금을 뜯어가는 악랄한 그런 세리요, 세리의 장이었어요. 군인들을 수십을 데리고 다니면서 창칼을 들이대고 억지로 세금을 뺏어가면서 배를 불렸던 매국노고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면서 가면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오면서 가면서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생명력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더니, 결국은 자기가 훔쳐오고 자기가 뺏어온 재산을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취득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더하여 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굳어진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는 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가운데에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되며 유럽 전역에 주의 교회를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며 주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든든한 신앙을 세워주는 기초를 다지는 위대한 일들을 해나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직업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겠으나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전혀 감동받지 못하고 전혀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어느 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셔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이 수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과 사업과 일과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수일 동안 들었습니다. 쌓았던 음식은 다 먹고 없어졌습니다. 가져왔던 돈도 음식을 사 먹고 다 없어졌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듣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한 걸음도 떼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원망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주님의 제자들이 느끼고 주님 앞에 걱정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한 작은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떡 두 덩이와 생선 다섯 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먼저 챙깁니까? 남을 먼저 챙깁니까? 네? 자기를 먼저 챙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탕 하나만 있으면 달라고 해도요.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애원해도 절대 안 줍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막내처럼하고 아이스크림 한 조각 갖고 둘이 싸우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20살 먹은 놈이나 10살 먹은 놈이나 똑같이 싸우는데 말이죠.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이제 마흔 다 돼가는데 지금 서로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하고 먹을 것 같고 싸운대. 어릴 때 형이나 누나나 언니한테 꽤나 뺏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배고플 때에 떡 두 덩이와 물고기 다섯 마리를 과감하게 내놓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드세요 라고 생각하고 냈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였지만 그 심령이 깨어난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에 충실했던 어린애의 본능이 깨어지고 세상에서 배웠던 대로 내 배부터 배불리고 내 생명부터 지키려고 했던 세상에 보였던 그 본능과 세상의 법칙을 깨어뜨리고 자신이 갖고 왔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놓는 이 마음, 이것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한 마음이요 이것이 부드러워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서 어떻게 했지요? 장점만 5천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이의 세상적인 마음,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찌들어진 마음,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 주님의 말씀을 수위를 따라다니면서 어린아이라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맛을 알게 되고 진리의 은혜를 알게 되고 진리의 감동을 깨닫게 되면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과감하게 내놓습니다. 자기도 굶어 죽을 수 있으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믿어버립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꼴보기 싫게 안 지킬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를 앞세워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인데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남편이라면 죽이고 그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자기 와이프를 데려갈까봐 내 여동생이에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부인이. 아마 아무도 안 봤으면 그냥 소뚜껑으로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네가 남편이냐 하고 너만 살라고. 아마 평생에 상처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오늘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풀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남편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 보고 푸는 겁니다. 어쨌든 그랬던 아브라함이 25년의 세월이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 75세에 하나님을 만나 100세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언 청년이 다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 잡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바쳐질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제호바 자이레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믿는 마음이 부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 유대 땅을 떠나지 마, 절대로 이집트로 가지 마 해도 배가 고프니까 갔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자기가 살고자 해서 자기 와이프를 쑥 내밀어서 얘 잡아가시고 난 살려주세요 했었어요. 그거 보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잘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겪고 또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굳어진 마음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순종됐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이 기가 막힌 현실,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야 될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그는 한수도 망설임이 없이 그 아들 앞에서 한 줄로 믿습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아들하고 자기 사이인데 야 글쎄 나도 죽겠다 야 도망갈까? 이렇게 얘기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호와 이레, 따라해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했습니다. 따라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치가 코치여야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린지 여러분 아세요? 10번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설교를 10번을 하는데 몇 번 들으세요 그 설교를? 여러분이 왜 수지 맞지 못하는지 이유가 조금 알려지십니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이 대단하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아무게 뭐 예배 열심히 들어봐야 뭐 별거 없던데 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아주 얄미운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 정도라도 하지. 어떻게 대답 못하겠죠. 여러분, 저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도 대단합니다. 이 미국에서 자수성가는 자수성가할 만해. 강해도 그렇게 강해 그냥.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집 세고 아집 세고 이러는 분. 솔직히 여기서 힘으로 저 이길 분은 없죠. 물론 저도 어디 저 동네 나가면 힘센 청년들한테 게임도 안 될 경우 있을 거예요. 힘으로 사나요? 돈으로 사나요? 명예로 사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픈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났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할 때 주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마음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만 했는 마음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양날 섬과 같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고쳐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나 한 가지 방법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하여 100배! 내가 좀 반칙해서 좀 기다려줬어. 60배! 30배! 100배 했다고 60배 다 아멘 안 하면 그거 160배 될 건데 왜 그래요?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 학교를 더 확장해서 세우시겠다고 이분 저분과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저기 어디다 땅을 사셨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다 수군거렸어요. 저 뭐 하는 거냐?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되신 줄 압니까? 사자마자 그걸 노린 게 아닌데 땅이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부지를 마련을 하고 그것을 교단에다가 다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아멘하면 그 명령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100배, 60배, 30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말로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면 오늘 일일 부흥이에요.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뒤에 윷놀이 자꾸 생각 이제 조금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내 마음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묵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어서 감동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감동 감화 은혜 능력 일어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놀라운 인생의 결실이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